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거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도움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마 강사료를 받은 것 또는 촌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었다 그래요. 이 이제 시비 거는 이들에 의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있는 이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분별을 위한 몇 가지 그 힌트들이 나옵니다. 저희 애들도 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고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어려웠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운 부분 그게 뭐냐면 왜 목사가 월급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받고 하는 건 좀 치사하지 않느냐, 안 받고 하면 얼마나 멋있느냐. 멋있는데 며칠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래 울고 먹기 위해서 월급 주는 거지 뭐 잘 벌어먹고 살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오래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희도 오래 살아야 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충성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기준을 삼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목사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대학 교수고 무슨 박사고 이러면서 목사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옥스퍼드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학교 축제 기간 동안에 그 학교 내에 있는 기독교 서클에서 아마 버틀란트 러셀과 대담 프로를 하기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무신론자의 대표고 한쪽은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둘을 대담을 시키면 청취자들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불신자의 거두를 앞에 앉혀놓고 그를 이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항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객관성과 그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그를 압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그 대담 프로를 오케이를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랬죠. 거기서 거절하는 것은 마치 결투를 회피한 것 같은 뭔가 꿀려서 도망간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답이 그 아주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주제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앙은 논리로 습득되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거 자꾸 속지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목사님 말씀이면 그냥 그가 갈 겁니다. 아닙니다. 저랑 만나면요. 뭐 목사가 이렇게 생겨서 그걸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간섭하신 것이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또 겸손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속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구역 같은 데도 그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요. 구역장이 한 것보다는 훨씬 뭔가 좀 더 실력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성만 더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목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면 좀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목사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는 자가 잘해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증언을 하는 자가 잘해서 상대방이 항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듣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어떤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윤리적, 도덕적, 뭐 지식적, 뭐 상식적, 인품적, 인격적 어떤 것으로 안만 멋있어도 그것은 그가 참 선지자다,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니다라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도 사도직이 회복된 것과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존속시킨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데서 가장 소중한 그 조건, 자격, 이것은 무엇이냐? 그가 중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중개인의 역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중개하느냐, 서로를 만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참 선지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가 얼마나 유식한가, 그가 얼마나 깊은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든 것, 그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가 얼마나 신령한가, 이게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로 집중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 이건 안 돼요. 목사님 멋있는 거는 그가 좋은 목사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목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한국교회 그 근래에 있었던 비극 중에 하나는 순복음교회 교단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통합 측에서 갖다 건 겁니다. 그는 걸만한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다른 조건은 제가 보기엔 시기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쪽 장로교적 입장에서 보면 실력 없는 교단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너무 열심을 낸다는 것이 그 이상스러워 보였고 그 이상스러워 보인다는 그 말과 그 느낌 속에는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거긴 가면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어서 생명이 오는 겁니다. 거기가 물을 마실 게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2차 문제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급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우물 있음 이렇게 썼더니 사람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우물 있음 이거를 크게 야광으로 네온 사인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 화살표, 그 안내판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정말 물이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뭐 제가 뭐 가깝게 아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저 그의 목회 활동과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시는 일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건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 그분이 자기의 쓰임 받는 일들을 논리화시킨 것은 미스한 것이 많습니다. 구원론, 성령론 다 설명은 잘 못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것과 그분이 생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생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이 실수를 해요. 어떤 실험실에서 메뚜기를 잡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메뚜기를 책상에 놓고 뛰어 그랬더니 메뚜기가 탁 뛰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리를 딱 문지르고 뛰어 그랬더니 못 뛰더래요. 그래서 보고서를 뭐라고 썼냐면 메뚜기는 다리가 부러지니까 청각이 마비되더라. 그러니까 그 종종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썼느냐를 본인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냐를 오해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은 그에게 생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것과를 정리를 잘못한 것과 그렇게 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 옛날에 버스는 뭘로 가는 줄 알았죠? 버스는 기름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그래야 갔죠? 오라이 해야 가는 줄 알았어요. 말같이 이랴 그럼 말이 가듯이 오라이 그러면 버스는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뭐 말하자면 뭐 윤리가 어떠냐, 도덕이 어떠냐, 그의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정규적인 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넌센스라 말입니다.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분명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순복음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갔다 건 거는 그건 잘못 갔다 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냐 아니냐는 그가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그가 정말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느냐, 여기에 그가 참 일꾼이냐 아니냐가 있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이 문제도 그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흠이 없어 보여요. 저쪽이 오히려 흠이 있어 보여요. 저쪽은 통로고 이쪽은 자기에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묶는 사람이라면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 즉 거짓 선지자 그의 가르침은 자기 증명이요, 자기 우상화요,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즉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는 이름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훨씬 경계해야 될 사람은 로버트 슐러입니다. 이건 훨씬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미는 것은 훨씬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외면되는 가르침,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 뭐냐? 우리가 어떻게 무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절망 상태가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가장 가장 나쁜, 신앙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가 잘났다는 것이, 나는 우리 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거예요. 십일조를 바치며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나는 다르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난 다르다는 다 가짜예요. 우리의 다른 것은 은혜를 입은 것에서 다른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저주받을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온 그 신분이 변한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그 변화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난 다르다, 난 달랐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적인 위인을 그 높일 때, 세상의 위인들을 소개할 때 보시면 여러분 언제나 이걸 볼 거예요. 그의 족보를 캐죠. 그렇죠? 위인들은 다 족보를 캡니다. 그때 족보를 캐서 그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조 중에 벌써 그의 선조가 뭐 몇 대 선조가 누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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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이런 씨가 생겼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위에 이렇게 별별 일 없는 조상들밖에 없었지만 그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분발해서 지금 내가 됐다. 어느 쪽이든지 다 은혜로 됐다가 아니라 선조의 피를 물려받았든 아니면 분발을 했든 인간 속에 있었던 어떤 것의 발현, 열매 맺음으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것이 세상의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가짜 선지자들 혹은 가짜 신앙, 가짜 성도들의 경우도 모두가 남의 잘못한 것, 남의 범죄한 사실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가짜예요, 사실은. 우리 뭐 지난해 베라빌리를 다 겪었죠. 뭐예요? 그 무슨 파였죠? 그 성경, 예? 지존파. 성경 외의 것은 제가 잘 기억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지존파. 이런 거 보고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요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안 그러고 그런 걸 보면 놀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린 원래 씨가 다르고 피가 달랐던 존재가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수상하게 봐야 돼요, 다. 저게 왜 지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누가 범죄한 사람을 열심히 공격을 할수록 그 사람은 씨가 다르고 선조가 다르고 원래부터 다른 종자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나쁜 습성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젖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남다른 씨를 가진 게 아닙니다. 남다른 족보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 성도들 속에서 중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왜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의 사상의 지고함과 기품의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준 메시지를 읽는 자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저건 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가 분명한 사람으로만 목사를 시키지, 머리큐가 세 자리가 되면 목사는 안 시키는 거예요. 목사 머리큐는 평균 75예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것 같이 75가 돼야 학교를 간대요. 그 이상도 그 이하 되는데 그 딱 75가 박동준 목사네. 저는 77. 그 두 점이 커요. 그 두 점이. 이걸 우리가 안 놓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뭘 확인하러 오냐면, 목사님이 괜찮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원해요. 그것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개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면 좋지만, 목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당신 맞고 당신은 틀려,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그 횡포를 부리고, 목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 때문에 신뢰를 잃고, 신뢰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 간의 악순환이에요. 누가 먼저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도움을 받으러는 찾아와도 목사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오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나쁜 발상이고 서로가 망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그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찾아만 가면 제까닥 하나님 여기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러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서요. 하나님이 지금 다른 분 한 분 보고 계시니까 끝나면 곧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게 참 목사지? 아, 이거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뭐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런 거 갖고 왜 찾아오셨어요? 이건 사기꾼이다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다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이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가 하는 일, 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어떤 표, 기준, 분별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기뻐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라 이겁니다. 뭘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회개해서 내 고집, 내가 주인인 삶에서 돌아와, 돌이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의 자녀된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아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 일, 세례라는 의식 하나가 아니라 그의 존재 위치와 사고방식의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목사, 참 목사, 참 선지자, 참신앙된 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언제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잠시도 잊지 못하게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요즘 한국교회에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으로 이 신비주의라는 건 언제나 교회의 그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도 성령운동이 강조되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보자 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심지어는 어떤 춤까지도 출 수 있는, 그 뭐 세상에서 추는 춤이 아니라 율동과 같이 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배와 또 기쁨을 이렇게 찬미와 율동으로 나타내는 예배의 형태가 요즘 한국교회에 많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왜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본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형태를 보면 전통적인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와 몫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더 교육적인 분위기고, 예배라는 분위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든 또는 이렇게 뭐 기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하는 형태여야지 설교라는 것은 조금은 강의 같고 다른 뭐 주일 학교나 다른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갖지 예배의 순서에 설교가 있다는 건 조금 사실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시켜 한 꾸중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자식이 뭐 하는 게 제일 이쁩니까?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쁩니까? 돈 벌어오는 자식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자식인 겁니다. 말 잘 듣는 자식.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음악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이 나와서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며 하나님 뜻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내게 답니다. 이리로 가게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참 신앙이요 참 목사의 책임이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데 가보시면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을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믿음은 결국 뭐냐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 믿음은 자기 격려가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독립성과 무슨 자신의 결정권에 대한 무슨 확인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게는 모든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며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리로 여러분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하나님과 묶어놓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선지자요 참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 일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그 위의 것은 다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 다 뭐했죠? 주의 이름으로 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게 다 뭐하는 짓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저들을 모른대요. 저들은 스스로들도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하물며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중개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이 다 뭐밖에 안 된 거예요? 자기 치장밖에 안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령한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 증명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놓지 못했다고요. 이게 가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7절 이하 15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참 성도냐? 아니 그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이냐?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 뭘 보고 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회개하는 것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왕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요 우리가 그의 신하인 줄 아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느냐?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의 기쁨이 되며 그것만이 그의 소원이 되는 순종의 자리로 오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묶느냐? 중개하느냐? 화목시키느냐? 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우린 뭐가 더 바빠요? 참다운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기 치장하고 자기 욕 안 먹기가 더 바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는 흠암 잡히는 것이 전부인 그럼 조심스러운 처세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조심스러운 것이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게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꾸정물에 손 안 담그고 설거지 할 생각 안 하고 불쌍한 영혼을 찾아 들어가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한 실제적인 일에 뛰어들지 않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꼴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닌 걸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나 저를 치장할 마음은 개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일에 게으르고 만약 그 일을 외면하고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랄을 떨 겁니다. 이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치장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침노하는 자고 우리는 담대한 자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서는 자로 되어 있지 숨어있고 감춰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지 않는 법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 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담대하셔야겠고 책임의식을 가지셔야겠고 그리고 윤리도덕적 차원에서의 처신을 벗어나 생명을 가지는 이런 글 못 읽어보셨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기억입니다. 어떤 마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마을에 마을이 아주 작아서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원이 하나 있을 뿐인데 간호원은 처치권이 없습니다. 간호원 의사만이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에 따라서 그 돌볼 수 있을 뿐이지 간호원이 혼자서는 처방을 하고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호원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걸 가서 나다 보니까 자기 동네 그 젊은이 하나가 교통사고로 숨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피가 나와가지고 기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만년필을 꺼내서 이 목에 기도를 뚫어가지고 애를 살려냈습니다. 애는 살려냈는데 그 사건이 신문에 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데 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련한 놈들이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의사 오길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살렸는데 위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바로 그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믿음 가운데서 더 큰 책임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훨씬 중요한 여러분의 신분과 책임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말씀들이 갖는 분별력이 여러분을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신자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움을 주는 자리로까지 가는 신앙인이 되시고 쓸모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남은 여생에 할 일이 있는 신앙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과 그 구원의 도리와 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사 우리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며 쓸모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저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호칭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